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관계를 어지럽게 하는 뒷말보다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을 보라. 관계를 어지럽게 하는 뒷말보다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을 보라.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도록 읽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읽어가려면 성경 저자들의 심정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가능해요. 어떤 책을 읽어갈 때 그 책을 지은 저자의 심정과 그 상황들을 알 수 있다면 그 책에 표현된 의도들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성경 또한 저자들의 심정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그 심정 속에 담겨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고 온전히 만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각본을 살필 때마다 그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과 저자들의 심정을 바르게 파악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고린도서의 경우 더더욱 그러한데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린도 전서의 편지가 보내진 후에 뭔가 복잡한 일들이 있었던 걸 알 수 있거든요. 어제도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유대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식구들을 혼잡하게 했는데 결국 저들이 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인 바울을 매도해서 자신들의 권력과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자신의 입지를 굳게 하려는 그런 것이었죠. 누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하나님의 진심을 품은 자라고 한다면 바울이 간절하게 전했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동참했을 것이고 그래서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고 그렇게 함께 가고자 하는 당연히 그런 결과를 낳았을 건데 근데 고린도에 왔던 사람들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 되어야 될 교회를 분열시켰고 섬기며 세워준 리더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첫 편지를 쓸 때도 상당히 마음이 상한 상태로 썼는데 그걸 듣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아서 바울을 의심하고 그 가르침에 대해 조목조목 반발하고 사도의 권위까지 의심하는 식으로 나오니까 바울이 더 복잡한 심정이 됐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가 방문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또 이제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수위가 아주 센 편지를 다시 쓰게 되는 게 이제 고린도 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격하고 착잡한 심정들로 인해 바울이 뭐 갔다 오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적혀지는 게 고린도 후서라고 생각해 볼 때 1장부터 보면 뭔가 그런 그 상황의 흐름과 연결이 좀 잘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1장에서 7장까지의 편지 내용을 보면 상당히 부드러워요. 근데 고린도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고 심지어 8장 9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구제헌금하기로 하는 거 더 열심히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상한 게 10장에서 13장으로 가보면 갑자기 바울이 막 격한 감정.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지금 상황과 환경을 따라 살펴왔던 그런 극한 그것과 좀 어울리는 그런 식의 이제 어조로 기록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가 조금 어려운 이유는 편지를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면 주고받는 그 양쪽의 내용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은 바울이 적은 고린도 전후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방향에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신학성경의 대부분이 지금 어려운 논문이나 뭐 철학서처럼 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편지, 서간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비교적 읽기 쉬운데 그런데 이게 이 편지의 오고 가는 배경을 모르면 혼자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약간의 가이드, 이런 배경을 살펴가는 이런 가이드들이 꼭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를 차분히 읽어보면 총 13장 중에 10장 이전과 이후의 내용이 뭔가 흐름상 잘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걸 느낌으로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연결성의 문제로 많이 고민하고 연구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의 연구가 거듭된 결과 근래 들어 제시된 것은 고린도후서를 잘 보니까 고린도후서가 이게 한 개 편지가 아니라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편지로 되어 있는 것 같다. 그것도 보니까 시간상 먼저 보낸 것과 뭐 나중에 보낸 이런 게 막 섞여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그러냐? 그 당시 이제 편지지가 종이에 이제 최초라고 할 수 있는 파피루스를 사용했는데 영어의 페이퍼 여원이 여기 파피루스에서 나왔잖아요. 그 파피루스의 원료는 그 나일강의 델타 지대와 상류 습지대에서 자라는 사이프러스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풀이에요. 보통 2m 정도의 높이나 큰 건 뭐 4~5m까지 된다고 하는데 갈대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이 파피루스의 줄기를 짧게 잘라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고갱이를 세로로 이제 얇게 깎았습니다. 고갱이란 뭐냐면 풀이나 나무 줄기 한가운데 있는 그 연한 심을 말해요. 이제 그런 다음에 나일강의 흙탕물에 담갔다가 대, 그러니까 평평한 대 위에 올려놓고 천으로 덮은 채 나무 망치로 막 두들기고 말려서 그 종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의 흙탕물에 포함된 끈끈한 성분이 끊어진 줄기를 이어주는 어떤 접착제 같은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갱이의 중심부에 있는 것이 가장 질이 좋은 이제 어떤 종이가 될 것이고 그것들이 이제 그래서 종교 관련된 서적에 많이 이제 이용됐고 껍질에 가까운 부분은 책의 표지나 상품의 포장지로 쓰였다고 하죠. 그래서 종이는 몇 장씩 여러 두루마리로 만들어졌는데 긴 거는 뭐 40m나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파피루스 종이는 가볍고 둘둘 말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필기용으로 이제 각지에 퍼졌습니다. 파피루스를 쓰기 전에는 돌로 된 신전 벽이나 기둥에 상형 문자로 이제 새겼었는데 파피루스 종이가 탄생하면서 상형 문자를 좀 간단하고 쓰기 쉽게 이제 고친 그 문자들이 나와요. 뭐 신관 문자라든가 민중 문자 같은. 그래서 파피루스 종이에 문자를 쓸 때는 이 갈대 줄기 끝을 깎은 그런 펜을 사용했는데 잉크는 이제 해면, 갯솜으로 닦아서 지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를 쓸 수 있는 특권 계급의 서기는 항상 이 갈대 펜과 잉크 항아리가 달린 이 팔레트를 가지고 다녔어요. 자, 그런데 돌에다 새겨 놓을 때보다는 훨씬 쉽고 좋았지만 찢어지기 쉽고 값도 비쌌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기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에 이 파피루스가 마르면 쉽게 부서지거나 또 조금만 습기 차면 곰팡이가 쓸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라도 안 되고 습기가 차도 안 되기 때문에 보관하기 꽤 힘들었던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뭘 적었으면 그 읽으려면 전부 펴야 되잖아요. 몇 번 폈다가 말았다가 그러다 보면 잘못 꺾이는 부분도 생기고 그럼 거기가 이제 부서져서 끊어지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 다시 이어붙이기도 하는데 아마도 초대교회 당시 이 기록물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다가 고린도후서 편지가 잘못 이어붙여져서 구조적으로 좀 이상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뭐 이렇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이유가 아까 말한 것처럼 10장에서 13장의 내용과 그 앞의 내용들이 전혀 지금 이게 흐름상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에 따른 흐름을 좀 정리를 해보면 고린도 교회에 좋지 않은 소식들을 접하면서 사실 이제 고린도 전서 편지를 썼고 그걸 디모데 편에 보냈는데 그 편지는 교회 혼란을 해결하지 못했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인신 공격하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듣고 아마도 직접 이제 방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였죠. 첫 선교를 위한 방문 이후에 성경적 근거로 볼 때 이제 두 번째 이제 방문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직접 갔어도 뭔가 이 불신의 마음을 품은 이 분위기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었던 거죠. 오히려 의심과 비난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성격이 사람 앞에서 막 직설적으로 말하고 막 그렇게 막 뭔가 관계를 막 마무리해버리고 이런 스타일이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곳에서는 이제 말을 이제 함부로 못한 것 같고 이미 의심을 품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뭐 말을 할수록 뭐 꼬투리가 잡히거나 더 주접스러운 관계가 될 수밖에 없으니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 문제만 더 파악하게 되고 또 마음이 상해서 이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격한 감정을 가지고 결국은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고 그 이제 그렇게 쓰여진 편지의 부분이 바로 10장에서 13장이라는 거죠. 그럼 고린도 후서의 내용상 이 어색한 이 흐름들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와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어떤 경우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 부분 또다시 반대파가 또 고개를 드는 바람에 또 이제 나중에 그렇게 또 쓴 거다. 그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어찌됐든 그렇게 보면 이 10장에서 13장 이 부분이 고린도 전서 그 다음으로 고린도에 다시 보내진 편지의 첫 부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야기를 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이전에 벌써 고린도 교회를 향한 어떤 첫 편지가 있었다고 해서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음행의 문제 때문에 보냈던 그 첫 편지가 있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피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두 번째 편지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바울이 직접 방문했다가 이게 온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와서 그렇게 쓰여진 게 이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 이게 이제 세 번째로 보내지는 편지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해결된 후에 1장에서 9장이 바로 이제 그렇게 보내지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 2차 전도 여행 때 간 이 첫 방문 말고도 고린도전서 편지가 전해지고 다음 편지가 전달되기 전에, 그러니까 10장에서 13장이 가기 전에 직접 두 번째로 방문했다라는 거는 이건 고린도후서의 뒷부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제 13장 1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보낸 격한 편지의 내용을 통해 볼 때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 뭔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아마도 분명히 두 번째로 방문을 했던 것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아마도 그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들은 걸 가지고 오해해서 바울에게 상당히 따지고 면전에서 비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와서 상당히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것 같은데 그게 이제 10장부터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다른 성경보다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한 이 부분, 역사적인 순서로 어떤 편지가 첫 번째, 고린도전서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이 사도 바울의 방문,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 세 번째 편지, 그리고 디도가 갔다가, 그리고 이제 해결된 후에 쓰여진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 1장에서 9장. 자, 이런 순서를 따라 읽어가면 충분히 여러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의 문제는 헬라 로마 문화의 그 방종과 철학적 회의론으로 윤리적 공동체적 혼란이 두드러졌고, 이 갈라디아 같은 경우는 유대율법주의로 신학적 갈등이 이제 어떤 문제 핵심이었죠. 자, 그러니까 고린도는 실천적 미성숙, 그러니까 갈라디아는 신학적 오류가 핵심이었고, 그래서 바울은 각각 사랑과 질서, 믿음의 자유, 이런 걸로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갑니다. 자, 이런 안목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이 과정들을 잘 연결해서 살펴나갑시다. 오늘날도 결국 말씀의 적용에 있어서 서로의 신뢰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겨서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졌던 문제들이 오늘 우리 교회들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이 사건을 통해서 바른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확실하게 하는 그런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나와 함께 자라가며 주 안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섬겨주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리더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 쉽게 오해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내 느낌대로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차분히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진심을 보이고 서로 믿고 함께 한 꿈을 향해 달려가다가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그 진정한 의도를 의심받고 그래서 그 진심을 오해하여 믿어주지 않는다면 참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직기경이 되어서 함께 교회를 개척하며 애를 쓰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오해받고 진심으로 애를 쓰며 고린도 교회를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재정이 하나도 없음에도 손 내밀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텐트 만들 일을 해가면서 해결해가면서 어떻게서라도 저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던 그 진심조차 오해받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주의 사랑 안에서 그들을 떠나지 않게 하려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진정한 마음을 깊이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10장에서 13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이 부분을 바울이 구질구질하게 하는 변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안타깝고 애타는 마음을 만날 수 있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함께 한 길을 걷던 이들에 대해서 누군가 뭔가 뒷말을 하는 것을 듣고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떤 사람들에 의해 들은 말이 아니라 그 한 길을 걷던 사람이 나와 함께 걸어왔던 삶의 흔적, 삶의 역사를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들의 그럴듯한 말보다 그 한 길을 함께 걸어왔던, 함께 했던 역사가 그 사람을 확실하게 누구인지 증명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10장에서 13장을 읽어가면서 사도바울의 변증을 통한 말도 잘 들어야 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역사를 살피며 알게 된 사도바울이 살아왔던 삶의 흔적을 잘 되돌아보길 바라요. 그래서 바울의 온 삶이 말하고 있는 그 증인된 자로서의 흔적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 그 진심 또한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끼고 사랑하며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 귀한 사랑을 베풀며 인도하여 주는 리더들의 진심을 외면하고 자신의 불편함으로 다른 사람을 오해하게 그릇되이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 말 저 말하며 지체들과의 관계를 혼란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일들이 없도록 내가 먼저 깨어 한 목적에 헌신하며 서로 믿어주고 함께하는 바른 성도의 길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태도를 봐야 된다는 거 잊지 않고 오늘도 그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하고 나 또한 내 삶이 진정한 믿음을 전하고 말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갈 것을 또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